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마리아 자매님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신자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일상을 영화롭게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화내고 분노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최근 화내거나 분노한 적이 있으세요?
네, 제가 직접 화낸 건 아닌데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을 봤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있었는데요. 상대방도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나중에는 바닥에서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가까이에서 그렇게 화가 난 사람을 처음 봐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화낸 건 진영 형제님이 말한 것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인 것 같아요. 친구들과 모여서 내기를 했는데 지는 쪽이 음료수를 사주기로 했거든요. 내기를 하니까 다들 진심으로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감정이 폭발해서 말싸움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작은 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심한 폭력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분노하거나 화내는 것은 우리의 작은 감정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화내거나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이 많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신다고 나오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도 있고요.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보통 나쁜 것 아닌가요?
진영 형제님이 성경을 꼼꼼하게 잘 읽고 계시네요. 성경은 분노하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배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화와 분노를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16장 32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더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금 살펴본 이 구절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분노의 부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화를 격동시키거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나 싸움이 결국 분노의 감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지 못한다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이기적으로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부당하게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분노하는 경우가 많죠.
더러운 생각과 악한 마음을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뿜어낸다는 거네요.
술에 취해서 부당하게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러고 보니 나쁜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부당하게 화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악한 의도를 분노에 담아서 떠들어대는 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악한 모습이 없고 오히려 분노 대신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화내는 것이나 분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예수님도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신다는 걸까요?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경우 항상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화와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내는 것이 죄가 아니라 감정이라고요? 방금 읽은 성경을 보면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맛이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눈이 커지면서 활짝 웃게 될 것 같은데요? 달콤한 과자나 과일을 먹으면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맛없고 상한, 썩은 음식을 먹었다면 어떤 표정이 나올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상하고 맛이 없으니까 눈살이 찌푸려지고 찡그린 표정이 나오면서 당장 뱉어버리겠죠?
자, 그럼 맛이 없고 썩은 음식을 먹고 찡그린 표정이나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 과연 죄일까요? 이런 감정이나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걸까요?
뭐 그렇네요. 목사님 말씀은 화내거나 분노하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군요.
아, 정말 그렇네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상황에서 올바른 감정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 분노 자체가 죄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셨겠죠? 분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분노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끌어오른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열정, 이라는 힘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말씀을 분노가 끌어오른 것 같은 열정과 힘이 생겨도 죄를 짓지는 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분을 내더라도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품고 있지 말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 삶 속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감정도 주셨습니다. 감정에는 기쁨,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있죠. 특별히 분노라는 감정은 잘 통제될 경우에는 열정 같은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지만 악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죄악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화를 내거나 분노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바른 분노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열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성경 구절을 살펴볼까요? 시편 7편 11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종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역대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시편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분노는 오히려 정의와 의로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무엇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매일 분노하게 했을까요?
악한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힘없는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삼고 괴롭혔다는 소식을 들으면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을 보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항상 화가 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오히려 그들에게 함정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악한 삶의 결과대로 자기 자신에게 형벌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구원과 기쁨이 된다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워낙 부당하게 화내거나 분노하는 것만 봐서 화와 분노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의롭고 거룩한 분노도 있었네요.
로마서 말씀에서는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내가 낳은 자식이 나더러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내가 마련한 집에 살고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아버지처럼 따른다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겠네요.
단순히 질투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간은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죠. 다른 것을 신처럼 섬긴다면 결국에는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맞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화내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말리게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화내는 것과 우리가 화내는 것을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이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 지르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 정도로 심하게 화내고 분노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은 장면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 정도로 심하게 분노하셨다는 것은 분명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공간 중에서 비교적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에서 제물로 사용할 소, 양,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주는 장사꾼들도 자리를 여기에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성전에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구매하는 것과 성전에 헌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것이 왜 나쁜 일이죠? 필요한 일이니까 당시 성전 관리자들이 허가해 준 것이 아닐까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가문에게 뇌물을 줘서 이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사람들이 너무 비싼 가격으로 재물을 판매하거나 과도하고 높은 환율로 돈을 바꿔주면서 나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부터 짐승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 짐승이 오는 길에 병들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율법대로 따르려면 하나님께 바칠 재물은 흠이 없는 재물이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먼 길에서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은 성전에서 팔고 있는 제물용 짐승을 비싼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겠네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겠네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진노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외국인들, 즉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자리를 펴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빼앗고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나쁘고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성전이 운영될 바에는 차라리 부서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열정이었네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와는 다른 모습들을 생각나는 대로 말해볼까요? 저부터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에는 올바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소한 논쟁이나 개인적인 모욕에 대해서는 화내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하지 않는 것에 그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한 모습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죄악과 불의함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의 분노에는 명확하고 올바른 초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증오나 악한 의도에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의 분노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의 분노는 절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분노에 지배당해서 과도하게 선을 넘거나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제력을 잃지 않으시고 필요한 영역에서 필요한 행동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원한을 품지 않으셨어요. 만약 유대 지도자들에게 원한을 품을 정도로 오래 화를 가지고 계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분노는 올바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게 만든 그 잘못에 대해 분노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뒤집어 엎으셨던 일은 결과적으로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대로 화내거나 분노한다면 오히려 올바른 감정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올바른 동기, 올바른 초점, 절제된 표현, 원한을 품지 않음, 그리고 올바른 결과를 위해서 화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잘 이해하셔서 다행입니다. 두 분이 예수님에게서 올바른 화와 분노의 방식을 잘 찾아내신 것 같아서 더욱 풍성한 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잘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화와 분노를 참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그 올바른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진노가 있으신데 우리가 사실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처럼 거룩한 열정으로 그렇게만 분노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처럼 화를 내야 될 때, 아 이거는 진짜 화를 내야 되는구나, 그럴 때는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이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지 못했거나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로 아 이런 진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런 쓸데없이 화를 괜히 냈다 했던 그런 때에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알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바로 때때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화를 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구들과 사소한 것에서 화를 낸 적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화를 낼 일이 아닌데 굳이 그거에서 화를 낸 적도 많고요. 또 여기서 화를 내야 되는 부분에서도 저도 여기서 일이 더 커질까봐 화를 못 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서라도 그 어떤 잘못된 거를 좀 막았어야 되는데 네. 차마 화를 못 냈던
네 맞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었군요. 마리아 자매님은 뭐 그냥 화나 분노에 대해서?
저는 원래 북한에서 살 때는 화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주변 교회 사람들의 성격이나 아, 사람들을 섬기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화를 많이 냈구나. 사소한 것에 너무 화를 많이 냈다는 죄책감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화를 안 내려고 자제하는 중이고 화를 내야 될 때에는 그런 상황은 저에게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다행히.
아, 그러세요?
네, 잘 참아가고 있습니다.
아, 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마음에 있는 그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네, 오늘 또 화와 분노에 대해서 물론 쉽진 않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좋은 긍정적인 감정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전 사실 초반에는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이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화내실 정도로 악하고 더러운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쁜 거라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것을 기뻐하고 악하고 타락한 것에는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어떤 것에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하는지를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화내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 하는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의 화와 분노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동기, 잘못된 초점, 과도한 표현과 원한을 품는 경우가 많아서 화와 분노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에 진노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를 내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화와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과거와는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의롭고 거룩하게 분노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죄악이 당연하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멘입니다. 두 분의 깨달음 속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북조선 신자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었을 것 같네요.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화내거나 파괴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죄악과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는 화를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북조선의 신자들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는 쉽게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내고 분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순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는 북조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종말이나 말세, 뭐 심판과 멸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지막, 끝, 다시 없을 기, 다시 없는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저는 어떤 저희가 뭐 심판이나 정말 멸망이라고 하면은 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감정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좀 더 어떤 설렘이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많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말이나 말세에 대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종말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언급된 표현인데 요한계시록을 잘 배웠다면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었는데요. 종말에 주어지는 심판과 멸망은 신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받는 것임을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말과 말세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 또는 말세를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다 된 세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토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건가 말세다 말세야 하는 식으로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종말 또 말세는 이 세상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듯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탄생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 또는 그때까지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 말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웅장한 성전을 빠져나오다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벗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이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고 감탄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이 감탄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46년 동안 짓고 있는 중이고 이제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46년이나 걸려 건축했으니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외관도 무척 화려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사용된 돌 하나의 길이가 12m, 너비는 3.6m, 높이는 6m로 모리아 산 위에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외관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다. 사면이 두터운 금으로 덮여 있고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불타는 듯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전을 직접 바라보려고 할 때에는 반사된 빛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금으로 덮이지 않는 부분은 완벽한 흰색으로 덮여 있어 여행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마치 눈에 덮인 산과 같이 보이기도 했다.
성전에 대한 묘사만 들어봐도 탄성을 자아낼 만큼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성전이 철저히 파괴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실 공사 때문이 아닙니다. 이 같은 예언이 성취되려면 막강한 힘으로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견고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무너진다고 하면 보통 잘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네, 예수님은 성전의 최후와 세상의 최후를 함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성전의 최후는 세상 최후의 서곡이 될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도 무너지게 될 거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신경을 곤두세운 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하나는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속 시원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대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와 징조에 관심을 갖기보다 다가오는 시련의 날들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정말의 때와 시기를 알면 더 잘 예비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며칠 앞두고 울고불고 회개하며 종말을 맞이하려 할 겁니다. 그 시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춰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그때의 징조를 몇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첫째로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종말에는 성도들을 미혹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자칭 재림 예수가 남조선에만 100명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에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극심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느 전쟁 역사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약 14,000여 회 전쟁이 발발했고 이것은 매년 2.6회씩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전쟁의 빈도가 높아지고 전쟁의 규모도 상상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종말의 징조 세 번째는 빈번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빙하가 녹아 수면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오존층 파괴가 엘니뇨 현상으로 지진, 가뭄, 기근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넷째로 전무후무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12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공적인 장소에서의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핍박하고 죽음에 내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종말의 마지막 징조는 천국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95%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번역되지 아니하는 5%는 말은 있지만 글이 없어 글자를 만들어주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적으로는 3,300여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신속한 복음 전파도 종말의 진조이나 역시 이것으로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스웨덴의 화학자로 다이너마이트와 무기로 사용되는 강력한 폭발물을 발명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그의 형이 죽었는데 신문사의 실수로 알프레도가 죽은 것으로 보도하면서 그를 전례 없는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저런 알프레도 노벨은 자신이 죽은 다음의 일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게 된 것이네요. 그런 평가가 내려져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이후 자신의 재산을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들을 위한 상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랑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그렇군요. 노벨은 자신의 미래를 미리 맛보고 각성해서 삶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교훈은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미래에 관심을 갖지만 대부분 돈 잘 벌 수 있을까, 오래 살까,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을까와 같은 눈앞의 것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진원 성도님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경계하고 있는지 항상 살피는 삶이 되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이스라엘에 큰 환난을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며 큰 환난을 당한 적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란 것인가요?
네. 이것은 또한 최종적으로 세상 종말에 있을 큰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환란이 있기 전 선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성전을 무너뜨려 황폐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또는 그 행위를 말하는데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네 번 예언되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기 약 600년 전 사람인데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 1차적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주전 168년에 성전의 번제단에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피를 뿌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닥칠 거라는 것이군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든 성전에 있지 말고 신속히 피하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피난처로 삼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자정하고 계시기에 성전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확실히 보호받을 곳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서굴로 만들어 예수님이 정결하게 해야만 했었죠.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언은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 가운데에 좌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5절 16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지 않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신속히 폐하라 경고하신 것이군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잉태하거나 저질먹이는 여인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 속에서 임신한 여인과 젖먹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여인들은 피하는 데 지체할 수밖에 없어 화를 당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7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해 식량 유입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 인육을 먹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미처 도망치지 못한 임신한 여인의 배는 갈라졌고 성전에 들어가 군대 깃발을 단에 세워 성전이 더럽혀지고 불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군요.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나라가 뒤숭숭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 미혹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종말에는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제 자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릴 때 고니자는 이 아이를 두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집에서 나왔는데 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서워서 혼자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었는데 잠이 깨어버려서 아무도 없는 걸 알고 무서웠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아이가 잠에 깬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사방팔방 유리창이 흔들리고 여기저기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무서울 상황인데 어린아이가 새벽에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그래서 서둘러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무서워하고 있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안심하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잠을 잘 때 태풍의 상황이 좀 나아지긴 했었나요?
아니요, 집 밖은 여전히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아이를 위해 부모가 한 일은 그저 안아주며 곁에 있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었군요. 평안과 두려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일화입니다.
네, 제게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인데요. 마가복음 13장은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주님께서 살짝 장래의 일을 열어보여 주신 장면입니다. 이 날들의 모습은 두렵고 무섭죠. 자,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네, 그날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의 대변혁, 우주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풍 하나만 불어도 무섭고 두려운데 우주의 대변혁이 일어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바른 믿음의 지식만 있으면 엄마 품에 안겨 안심하고 다시 잠을 청한 아이처럼 우리는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진원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봐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멀쩡해 보이는 세상이 언젠가는 끝나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는 바로 그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황당하다고 여겨지고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화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실한 신앙으로 여기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는 끝날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끝나고 주님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과 속임수, 신화나 전설이라면 우리는 크게 속고 있는 것이고 엄청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과 속임수로 일부의 사람을 얼마 동안은 속일 수 있어도 2000년 이상 20억이 넘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자들의 역사도 기독교 역사만큼 오래되었는데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되니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자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19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기독교는 미신이며 신하며 거짓이다. 앞으로 20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라진 것은 볼테르 자신이었고 그의 집과 창고는 성경을 보급하는 창고로 변해 있습니다.
역사의 산 증거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가장 중요한 성취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초대교인들이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와 사모함으로 정신 바짝 차려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진행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방향을 오늘 말씀처럼 가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에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역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미 역사의 끝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예측이나 예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셔서 역사의 시작도 아시고 끝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역사의 끝에서 바라보시니 모든 것이 보이고 모든 것이 들리겠군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할 적 그리스도, 극심한 정치적 혼란, 빈번한 자연재앙도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전무후무한 박해와 핍박, 천국복음의 만국 전파도 예수님께는 다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옛 세상은 끝이 나고 있고 새 세상은 도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며 이 모든 일들이 새로운 세상의 출생을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와 이어지는 타국에 간 집주인 종에게 권한을 맡기는 비유를 통해 그때가 가까이 왔으나 오직 아버지 또는 주인만 그때를 아시기에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처님 성도님들, 큰 권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항상 경성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감탄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 그때가 언제이며 그 징조가 무엇인지 물었고 예수님은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며 그 징조는 적 그리스도의 등장, 극심한 정치, 사회적 혼란, 빈번한 자연재해, 전무후무한 박해와 핍박, 천국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종적인 대환란 전에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것이며 이것을 보는 자는 신속히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피난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는 언젠가 끝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그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진행 방향을 자신의 말씀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인생과는 달리 역사의 끝에서 그거를 조망하시며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와 타국에 간 집주인 종에게 권한을 맡기는 비유를 통해 그때가 가까이 왔으며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 그때를 아시기에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큰 권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웅장한 성전에 감탄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질 날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셨고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셨음을 알려주며 깨어 경계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 운행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대환란 전 성전에 서게 될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게 되면 신속히 성전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려주고 또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타국에 간 집주인이 종에게 권한을 맡기는 비유의 의미도 알려주어 모든 것을 역사의 끝에서 보시는 예수님의 경고를 새겨듣고 깨어있는 삶이 되게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